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운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대개 다른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서들은 한결같이 다른 서신서들이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해서 이 빌립보서는 아주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와 찬사 일변도로 돼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딱 그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사하는 그야말로 감사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이례적으로 논쟁적인 대목이 딱 한 대목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그냥 1절부터 그대로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장절이 잘못 나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세기에 나눠진 장절이 1절 상반절은 이 앞에 내용에 붙어야 되고 그러니까 2장의 말미에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절 하반부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까지가 기쁨의 서신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하반부부터는 일종의 투쟁의 서신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혹시 빌립보 교회의 불편함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면서 그 되풀이가 자신에게 번거로운 일은 아니고 또한 빌립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 말고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꼭 그 되풀이된다는 것은 편지로서만이 아니고 말로 직접 전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한두 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쯤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운을 떼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거친 직격탄입니다. 제가 한두 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한 데 이어서 아주 거친 직격탄인데요. 하해를 주장하는 악한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개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일갈합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딱 이 편 여기서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구구한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말의 그 욕설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입으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의미로 여기도 됩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의 욕설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이런 관념이 무지한 사람들, 불신자들 또는 이방인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도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욕설입니다. 여러분 서신하면 다 거룩하게 얘기하죠. 거룩하게만 입지 말라고.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그것이 그대로 배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도 그런 욕설을 쓰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하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거의 전적으로 거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최초의 교회인데 아주 미약한 교회였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모일 그런 장소도 아니었고 강가에서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던 미약한 교회였습니다만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을 이루는 그런 빌립보 교회인데 여기서 도대체 그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런 교회에서 대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 제기될 법한 이 문제가 이 이방인들을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제기된 까닭이 뭘까? 여기는 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들 사이에서 할례가 일종의 꼭 종교적 의례로서보다는 평화적 공존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던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방인이 유대인과 결혼할 때 할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당신의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그 의미로 할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공동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거꾸로 유대인들이 아 그런 경우라면 굳이 할례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류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할례는 유대 정통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선민의 표징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저 공존을 위한 일종의 문화적 공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그 까닭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일부가 빌립보 교회에 합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공격은 이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이 격한 말투와 이어지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대응은 할례를 정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이하에서 그 대안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세속적인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몸에 할례를 하는 것을 구원의 표징으로 삼는 태도,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매인 그 삶의 태도에 한정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육체의 의미에서 자랑거리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의 준수라는 차원에서 말하면 옛날에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과거의 그 삶을 돌이켜보면 바로 그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명한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며 율법 준수에서는 가장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이 말은 종종 그 이방인들이 경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 지금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유대인, 유태인 했을 때는 특별히 그 단순히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거기에 어떤 감정이 실려서 유대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가. 그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종교적 자긍심 내지는 언어 또는 문화적인 자긍심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든지 히브리라든지 이런 개념이 종종 사용이 되고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는 바울의 예전 이름과 동일한 누굽니까? 사울. 그 왕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여기서는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깟 할례한 것 같고 원문의 의미는 그냥 자르는 것. 우리 입심이 좋은 우리 도울 선생은 무슨 껍데기 자르는 것 그거 갖고 자랑한다고 제가 앞말을 생략했습니다. 그 껍데기 자르는 것 같고 그 나이를 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원문에 여기 오늘 본문의 표현도 단순히 자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는 이들에게 자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보다 훨씬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백에 이어서 현재 자신을 하나의 모범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때문에 그간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이 대목은 다마스커스에서의 그 회심, 다마스커스 그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전폭적인 그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결단이 가능했다는 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바울은 이 대목에서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은 그야말로 전적인 가치관의 전도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그 8절 이하의 말씀은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바로 앞에 7절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잃은 모든 것을 단지 오물로 여길 뿐입니다. 이 오물도 점잖은 표현으로 썼지요. 똥과 같이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또한 동시에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전적인 삶의 전환을 뜻합니다. 기존의 자신의 삶을 떠받쳐주는 조건에 의지하거나 그에 의존한 주관적인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의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열망을 말하는 데서 바울의 어투는 일관되게 자신의 선택과 스스로의 그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고 마침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최종의 목적으로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피력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비워버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부여받습니다. 그야말로 역설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과연 진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통상 사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직접 삶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런 삶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실제 삶을 공유한 적이 없고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바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마저도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고백에 있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분명한 서신의 한 대목을 볼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보다 대략 1년쯤 늦게 쓴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기존의 질서에서는 어떤 이름도 갖지 못한 사람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되는 사람들, 혹 이름을 가졌더라도 그저 배제와 혐오의 대상으로만 불렸던 사람들, 역사에 엄연히 존재했으나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간주되는, 그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들을 당당한 삶의 주체로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사랑의 급진성을 말합니다. 가장 바닥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는 그 대상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펼쳐지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줄여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됐다. 그 얘기는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뜻하고 그것은 곧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뜻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기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삶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진실을,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는 진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 진실을, 자기가 전해 들은 그 진실을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이에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 이에서 죽음과 부활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이에서 무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 그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그런 사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을 통해서 구출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어간 그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엄연한 그 존재를 비존재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은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권력과 바로 그 권력에 의해서 지탱되는 현존하는 질서의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완전하게 부정당한 그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나 빛나는 존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엉터리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그 소녀상을 제발 철거해달라고 강요하고 전시장에 놓인 소녀상을 가려버린 것으로 끝이 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세계 도처에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그 소녀상과 함께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리고 지워버리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소녀상은 온 세계 사람들의 눈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부활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사건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녀상이 대변하는 일본군 위안부, 그 할머니들이 진정한 사과를 받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어떤 폭력에 의해서든 마땅한 권리를 유린당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한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진실은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고백일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동시에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앞에 거친 말을 한 다음에 결론부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들이라고 욕설을 퍼부어 대일 만큼 바울과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오히려 이 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의 메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보기에 악한 일꾼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들의 입장은 스스로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의 메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그 앞에 진술을 전제할 것 같으면 율법에 의한 성취를 강조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랑거리를 넘어서 아마 바울이 그 정도였다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모릅니다. 그저 가볍게 타일렀을지 모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자랑거리를 넘어서서 어떤 교리적으로 맹신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의 태도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실성과 동시에 그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그리고 그렇게 불릴 만한 어떤 외적인 표지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온전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한 기독교인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은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태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만 바울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 이것과는 상반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완전한 목표에 도달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자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최종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의식하고 있는 바울의 반대편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미 그 목표에 도달한 듯한 그런 허세를 떨고 있는 그 상황, 그것과 대비해 볼 때 이 말씀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시는 대로 일본에서 오신 그 손님들을 모시고 안내하는 중에 제 차에 다 타니까 아주 무거운 여행이 됐습니다. 청주를 다녔는데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 들렀습니다. 뭐 현대 청주 현대미술관도 보고 고인세 박 더우니까 야외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실내를 쫓아다녔는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가 인쇄된 그 흥덕사터에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또 조그만 차에 다 태우고 갔다 온 적이 있으니까 20여 년, 거의 20년 만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 일행 중에 그 육기네 가족이 하도 꼼꼼하게 살피길래 제가 계속 옆에 붙어서 안 되는 일본말로 설명까지 해가면서 그 유심히 저도 살펴봤는데 볼 수밖에 없는데 직지 그 원래 뭐 직지 심체 요절 말이 어렵죠. 요새 쉬운 말로 하면 핵심 체크입니다. 핵심 체크.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뭐냐? 그 제대로 가리키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그 핵심 내용을 벽에다가 풀어서 우리말로 딱 새겨놓은, 그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은 알지 못해 부질없이 헤매인다. 자신이 어리석어 진실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헛되고 헛되다 하네. 진리는 원래 형체도 없어 집착이 없고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네. 어느 날 스스로 성품이 원래 비어있음을 깨달으면 열병에 땀을 낸 듯 후련하리. 흐린 날 비 쏟아져 물에 고이더니 물 위에 동동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네. 앞에 것이 이미 사라지는가 하더니 뒤에 것이 다시 생기고 앞과 뒤가 서로 이어져 진리에 닿을지니.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직지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놨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성취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거기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진리를 향하여 정진할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경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통찰은 항상 이렇게 다 통합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 듯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그야말로 분투하는 모습, 그 모습과 분위기는 다른 것 같지만 그 통찰이 겨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위대한 정신세계는 그렇게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궁극적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 태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멋대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진짜로 제대로 보게 될 때, 지금까지 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존재를, 어떤 대상을 비로소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목적에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